335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려 하였은즉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우리 본향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온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나라의 마음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 우리의 뜻과 우리 마음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의 불의함을 또 말씀을 통해서 끄집어내시고 과연 무엇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인가를 또 배우게 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바 참된 진리의 길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이용해서 신자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 말이 그 당시 그 초대교인들에게 미혹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당시 교회가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는 좀 다르게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아주 피곤하고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그 초대교인들이 기다렸던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절실하게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에게 재림이 그처럼 간절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지금의 모든 힘든 핍박과 환란이 끝난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그런 핍박과 환란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가 재림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한다면은 거기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예수가 재림했다.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은퇴 사입이다. 이렇게 막 받아치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그런 간절된 마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재림했다 그 소식은 그냥 흘려드릴 사이비로 몰아칠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연히 그쪽에 마음을 두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과연 그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걸 기준으로 살피려고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뭔가 희망적인 말이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말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선동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걸 자극을 하고 또 그런 기대를 부추기면서 자기에게 이끌려고 하는 그 자체를 이제 선동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은 지금 자기에 있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빨리 끝났으면 그리고 좀 편한 삶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이 간절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재림을 했다면은 그 예수가 어떤 존재든 어쨌든 거기에 가면은 내 인생은 편하겠다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제 미혹을 하는 거짓된 존재가 그 당시에 있었고 또 바울은 이제 그들을 경계하는 그런 얘기를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그 예수를 말하면서 많이 하는 말이 예수를 믿으면 평강이 있습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평강, 그 평안이라는 그것은 성경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평강의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지금의 현대교회 얘기하는 평강, 평안의 의미는 환경적인 평안, 편안을 누리는 그런 평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말들이 바로 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고 바울은 그러한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교회에 경계를 하는 그런 말을 지금 당부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교회가 경계를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그런 말은 또 합니다. 물론 현대교회가 경계를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단이죠. 이단은 교회가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신천지란 이단이라는 거 여러분이 뭐 잘 아실 것입니다. 신천지 공식 명칭은 신천지 장막성전이 그 공식 명칭이고 거기에 총회장은 이만이라는 그 사람이 총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 교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심습니다. 사람을 심어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 교회로 이제 만들어버리는 그런 수법을 이제 쓰기 때문에 경계 대상 1호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그런 신천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는 지역도 또 그 많이 있습니다. 대구는 잘 모르겠는데 뭐 시골 어디에 가도 신천지 굉장히 성행을 한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듣기도 하고 있는데 이처럼 교회가 교회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신천지 통일교나 또 그런 구원파나 이제 그런 이단들은 경계하라. 그런 교육을 많이 해요. 또 그들이 어떤 식으로 교회에 접근하는가 이걸 가르치면서 경계 대상 이렇게 이제 딱 잘라놓고 있는데 근데 이 바울이 지금 경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단의 그런 무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6절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맹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 떠나라. 그렇게 지금 경계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강력한 의미의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한다. 이건 어떤 사도의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뜻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 강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가 말한 내용 보면은 그처럼 어떤 중요한 경계, 그 강조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뜻밖에도 게으르게 행하는 것. 또 사도에게 받은 전통들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형제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떠나라 이럴 정도면은 이단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상종도 하지 아니할 대상이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떠나야 될 그런 형제가 무슨 뭐 예수를 부인한다거나 뭐 하나님 욕한다거나 그런 사이비 내가 예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단 그런 사이비 이런 것이 아니고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이다. 뭐 게으른 사람 없습니까 여기? 그 게으르게 행하는 것이고 사도의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바로 이런 형제에게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교회에 해를 끼치는 신앙에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니까 떠나라는 것도 아니겠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게으르게 행하는 것이다. 그래, 여러분은 이 사도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아, 그래, 이런 사람들 아주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아니,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게, 신앙적으로 나쁜 사람들이구나 어떤 이런 말이 드냐, 그 말이에요. 바울 말 들으면서. 말 안 들어,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통처럼 이단 넘기고, 이런 거니까 그들 따르지 마세요. 이러면은, 야, 나쁜 사람이구나,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딱 어떤 마음에 선이 그릴 수가 있는데, 게으르게 행한다. 그 게으른 거야, 뭐, 사람지 성품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아니, 그걸 가지고 그에게 떠나라. 이렇게 그 말하는 것이, 그게 얼른 공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아마 쉽게 공감이 얼른 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는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 말에 담겨 있는 그 심각성을 전 눈치를 못 채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그 심각함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인가 우리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말 들으면서 별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르게 행한다. 우리는 그냥 말한 대로 인간의 지 개인 습관 성품이지 이 생각하지만은 사도가 그런 말할 때에는 그 게으르게 하는 그 안에는 엄청난 심각성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적인. 그래 오늘날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갖고 있는 심각한 어떤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복음과 상관이 없고. 또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됨을 무너뜨리는 그 비성경적인 말들이 가득한 게 현대교회입니다. 굉장히 그게 그런 말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말이 갖고 있는 심각함을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있고 복음의 신앙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육체에 이익이 되는 말을 추구하고 따르고 있는데도 말 하나하나가 복음에 벗어나 있는 그런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간파를 못하는 거죠. 그래 사도가 얘기하는 게으르게 행한다. 그게 왜 그토록 그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될 것인가? 이건 그 다음의 말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여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사도는 교회에서 어떤 그 생활비를 지급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는 그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먹고 일해서 그 수고한 대로 얻은 것으로 먹고 살았던 그게 이제 사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자비량성 이런 말도 나오고 또 지금 교회 목사도 직업까지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 얘기는 사도가 이렇게 행한 대로 행하자 그걸 그 의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나로 인해서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수고하고 일해서 음식을 얻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내가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게 그게 진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가 수고해서 일하고 먹은 것은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가 재림했다는 거짓된 말에 속아가지고 이젠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가 재림했으면 수고하고 일해서 먹고 사는 그런 시대는 끝나버린 것이다. 이제 평안을 누린 것만 남았다. 이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다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얻어먹는 그런 사람이 발생을 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신앙 근거인 복음에서 벗어난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뭐냐면은 복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제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형제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형제 유익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이다. 내 편함을 위해서 형제의 피를 끼치는 그게 아니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죽음에 처했단 말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는 길을 가신 거예요. 오전 얘기한 대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피를 보신 것이죠. 그게 복음에 담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그 복음의 정신 가운데 산다고 하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따라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그 이유로 내가 일하지 않고 형제에게 피를 끼쳐버린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생각한 내 신앙을 이유로 형제에게 피를 주는 것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신 복음의 정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단지 게으르다 그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어떤 재림을 믿는 신앙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에게 떠나라는 얘기죠. 그건 복음의 신을 모르기 때문에 떠나라 그런 뜻이 그런 의미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은 단지 그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게으른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라는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닌 거죠. 10절에 보면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어디 가면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가면 많이 듣죠? 가나안 농군학교. 거기 가면은 이 말 귀가 따갑게 됐습니다. 실제 거기에는 일하지 않고는 먹을 것을 못 찾아요. 일해야 먹고 살아간다. 그것이. 바울의 말은 이처럼 그 일하기 싫어하는 게 그런 자들에게 떠나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걸 이단이라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면 그날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일하기 싫어하는 그 사고방식이 바로 비복음적이다 그 말입니다. 단순히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고방식이 내 편함을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왜 너의 편함만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왜? 왜 네가 편해지는 거 그것만 추구하냐 그 말이죠. 그건 복음의 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편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피해를 끼치게 되고 그렇다는 건 맞든지 간에 나만 편하면 된다는 거.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정신이 아니더란 얘기죠. 결국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게으른 사람, 그 생활습관이 게으른 그런 사람에게 떠나라 이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비복음적인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과 함께하지 말아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편함을 추구하고 내 편해지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는 내 편함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에서는 떠나라는 것이죠. 그건 복음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사도의 말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게으른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서 우리가 떠나야 한다면은 우린 누구로 떠나야 합니까? 은석교회에 그런 사람이 뭐 있는가 모르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이 말은 그 말에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예수 믿음 평안해진다. 그 말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복음적인 말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음 평안해진다. 복음을 근거로 한 생명의 말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평안해진다. 이게 자기 평안을 추구하는 말인데 말한 대로 예수님도 평안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과 형편을 초월해버린 평안입니다. 사도처럼 옥에 갇혀있는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기쁨,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삶의 질이 낮아가지고 편안을 누리는 그런 편안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가 말하는 평안은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겁니다. 어려움에서 힘든 일에서 벗어나서 편안을 누리게 되는 그게 현대교회가 주로 얘기한 평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약속, 그런 평안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또 믿음이 그런 삶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런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꾸 마음을 두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자꾸 추구하는 것이 삶의 질이 나아지는 그런 평안을 추구한다 그 말입니다. 자꾸 내가 편해지는 것,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내 편함을 살아가죠. 남이야 맞든 피를 받든 말든. 그게 복음에서 상관없는 일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걸 간파를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가 말한 대로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도가 말한 전통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나가지고 했던 말들이나 표현으로 전했던 그 말들이 전부 다 바울이 말한 전통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말은 모두가 복음이었을 거니까 결국 바울 말한 전통은 복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죠. 그 바울이 복음을 전통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세상이 오직 그 복음을 근거로 해서 창조가 되어 그걸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통이죠. 그래서 데살로니 교회가 거짓된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길은 바울이 전한 전통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즉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행하는 것. 그게 미혹된 것이 교회를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을 굳게 지키라는 그 얘기는 과거의 것을 버리지 않고 고수하는 그런 어떤 그 보수주의자가 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말로 사람 미혹과 흔드는 그런 말에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전통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통대로 행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그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게 지금의 시대 정신인데 그런 정신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 떠난 게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세상에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뜻을 두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두고 사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항상 우리는 신앙의 근본이 뭔가를 깨닫고 근본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의 지금 이런 당부는요,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내용이 됩니다. 지금도 오면은 신앙의 그런 문제가 세상서 내 한몸 잘 살 위한 방편으로 여겨진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예수란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신앙이란 명목으로 이름을 내리려고 하고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신앙이란 명목으로 합리화되고 정당화되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또 생명이 되는 걸 쫓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 육신을 쫓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고 내게 유익된 걸 쫓는 그것밖에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세상의 사고방식이지 바울이 했던 복음에 전통된 그런 모습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에서 떠나란 얘기예요. 그게 교회라 그 얘기입니다. 이처럼 이 복음을 근거로 하지 않은 사고방식이 세상에 가득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세상 안에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을 근거로 한 믿음에 굳게 서있지를 않으면요. 우리 역시 흔들려버리고 또 쫓지 말아야 될 걸 쫓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한 전통대로 행한다는 것은 참 그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전통은 세상의 전통, 세상 사고방식과는 전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조장로님이 인생 고생함을 살다가 죽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런 그 글을 써놓으셨는데 그게 세상의 사고방식과는 안 맞는 말이죠. 고생하다 죽는 게 한 뜻이다. 현대교회가 추구하는 건 지금 있는 고생도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주의 뜻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하겠습니까?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먼다 있지 않습니까? 평생 놀고 묵게 해줄게. 그런 구절 성경에 나옵니까, 여러분? 창세기 2편에 만들던가. 그런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그런 말 안 나와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가 있다. 그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제 뜻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고생 바가지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런 말을 꽤 불쾌하게 여긴단 말이죠. 꽤 불쾌하게 여깁니다. 인간의 욕망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하는데,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얘기하는데, 성경 자체를 불쾌하게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바울의 전통대로 복음을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런 말을 내죠.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말한 선을 행함은 사도가 전한 전통을 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복음을 근본으로 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근본으로 해야 된다. 복음을 근본으로 하지 아니하면요, 듣기에 그럴듯한 말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 같고 그럴듯한 말 같고 그게 참 진리처럼 들리고 착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정말 그 어떤 복음이 무엇일까 항상 그 문제로 고민하고 좀 배우려고 하시고 알려고 하시고 그 복음을 근거로 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울의 그 당부예요. 예수 이름 명하는 그 말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지향하는 게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을 지향하는 게 아니죠. 내 자신을 지향하는 게 복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의 근본이 된 신앙이란 우리가 지향하는 건 이 땅이야 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항상 내가 돌아갈 본향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 말은 야 이건 아니구나. 내가 떠날 말이구나. 얼마인지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 신앙을 명목으로 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런 말이거나 육신이 잘 된다, 병 낫는다, 뭐 복을 얻는다 이런 말들은 사실은 복음이 근본되지 아니한 복음과 상관이 없는 그런 말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교회 부흥 그것도 물론 복음과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자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안주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도 이 땅에 안주하고 싶어해요. 이 세상을 편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생명의 깊이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14절 15절 보면 사도가 또 이런 말을 하는데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 말대로 하면은요 신자가 형제를 형제로 여기는 것은 아첨해 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해 주는 것이 내는 당신을 형제로 여깁니다. 그거예요. 나는 당신과 함께 주를 알고 은혜의 세계를 같이 누르고 싶습니다.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형제에게 권면을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되게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람과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걸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권면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지, 함께 주를 알아가고, 함께 생명의 길을 가는 형제라는 그 관계를 떠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교회가 서로 미혹되지 않고 세상의 사고방식에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서로 권면할 수가 있어야 되고, 서로 어떤 복음에서 벗어난 그런 일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다는 것이죠. 근데 고민하기 전에 먼저 살필 것은 내가 저 사람 틀린 걸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사랑이냐, 그것부터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겠죠. 정말 내가 복음의 은혜를 같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고민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부터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오직 복음이라는 한 길로만 가려고 할 때에 교회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도 구별되어지면서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주의 몸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숫자와 상관없이 큰 교회예요. 꽉 찬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어떤 목사님을 제가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영국에 잠깐 다녀온 얘기를 제가 해줍니다. 영국에 가가지고 네 교회를 이제 봤는데, 그 네 교회가 모두가 다 이제 어린아이까지 약 3, 40명쯤 되는 그런 규모의 이제 교회라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가 작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고 뭔가 꽉 차다, 크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회들이 특이하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에 다 붙들려 있고, 그 안에서 다른 교회가 어떻게든 전혀 흔들림 없이 그냥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더라. 그걸 보고 야, 기억 꽉 차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을 향해서만 그 나아가는 고집이랄까, 뭐 그런 게 막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생명의 교회 복음이라면은 그건 여러분의 정말 그 어떤 양보할 수 없는 고집 같은 그런 것이 딱 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정말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의미, 그 정신이 굳건히 살아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세상에 다른 게 들어올 때는 함께 그것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꽉 찬 교회죠. 정말 큰 교회죠. 목사님 앞에서 성경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듣고 없애버리고 뭐 어떤 새 사고방 들어와도 괜찮아 괜찮아 좋은 게 좋은 것 이렇게 한다면은 이미 그것은 개판입니다. 그래, 제가 여러분께 뭐 구하는 건 딴 거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증거하신 생명의 복음 안에 우리 굳게 서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살리는 생명된 것이 뭔가를 깊이 아는 가운데에서 그 복음을 향한 고집만 우리가 버리지 말고 우리를 살리는 그걸 추구하는 그런 교회로만 나가자는 것이죠. 세상이 뭐 어떻게 나아가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다면은 우린 끝까지 그 나라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 복을 방해하는 우리가 용납지 아니하는 항상 그런 믿음까지 있을 때에 은속교회는 뭐 꽉 찬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린 바울이 그 교회를 당부할 때 그 말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냥 좋고 그래서 그 예수와 믿고 싶은 그 믿음으로만 살고 싶습니다. 우린 그것 말고는 뭐 딴 게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한 길로만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게 이 바울의 말에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교회가 어떤 것인가 돌아보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 하나 분명히 찾으시고 그걸 붙드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한 마음, 한 뜻을 두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이 시대에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그대로 주어지고 그 당부처럼 우리 역시도 오직 진리, 생명된 복음을 안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우리 욕망을 따라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된 것이 무엇인지 오직 그걸 살피면서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고집스럽게 우리가 원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놓쳐서 안 될 분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함에 있는 참된 생명의 세계를 누리는 저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